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그 노동당 대회에서 그 노동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. 김정은 네. 제1비서가 이제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수위가 된 것일까요?
그렇죠. 완전한 수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명실상부한 그 지도자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청비서는 아버지가 청비서 아닙니까? 영원한 청비서죠. 따라서 아버지 김정일을 제쳐놓고 다시 자기가 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영원한 청비서로 이미 김정일을 그 임명했으니까요.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번에 명칭을 달리하고 수위 자리를 만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
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7일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항구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확산 방지 의무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?
이건 하나의 프로파간다죠. 완전한 선전이라고 생각됩니다.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나갈 전략적 노선이 바로 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다는 병진 노선 아닙니까? 이렇게 되면 핵은 영원히 가져야 되겠다. 핵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런 뜻이죠. 따라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더니 또는 세계적인 핵확산을 그 방지하는 데 공헌하겠다더니 하는 것은 이건 헛된 말이죠. 전 그 일종의 그 외교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
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북과 남은 통일의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. 남북 군사회담이 가능할까요?
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. 실제로 남북 군사회담을 남북 당국 군사당국 간 회담을 할 때 무엇을 북쪽이 우리에게 제시할 것인가? 다시 말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그 중단하려든가 또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든가 모든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저 평화를 위협하는 그 원인은 주한 미군에게 있다. 따라서 미군 철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제안을 내놓을 것입니다.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제안하면은 언제나 얘기했던 대로 불바다 운운하는 그런 위협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군사회담을 먼저 받을 까닭이 없고 군사회담은 개최된다고 해도 큰 성과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경제전략과 관련해 그 5개년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또 경제개발구 활성화를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경제계획이 아니라 경제 그 발전 전략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?
있죠. 그것은 선행 부분이 이 문제가 되겠죠. 먼저 할 것과 뒤로 할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해보자는 얘기죠. 선행 부분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식량 문제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수송 문제라든가 지하자원 개발 문제. 따라서 경고업 같은 것은 뒤로 밀리겠죠.
북한이 그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. 결과적으로는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. 당대회 이후에는 핵실험을 할까요?
저는 그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영구히 가지려고 할 것이고 자기들은 핵 보유 국가라는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무슨 수소폭탄은 그 완전하게 실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핵탄두의 소형화, 경량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또 미사일도 지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RBM, 중거리 미사일, ICBM보다 조금 작은 흔히 얘기하는 무스탄 미사일 발사 같은 데서 세 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? 따라서 저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 무수단 발사 세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핵 그 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 이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함으로써 소형화, 경량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완전한 그 고체 연료에 의한 미사일 개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
과거와 달리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고위급 인사를 이번 그 당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. 악화된 그 북한 중국 관계가 오래 갈 거로 보시는지요?
저는 이건 중국의 경우 대단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.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275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. 또 미국의 지금 아시아에서의 그 군사력 증강의 주 명분이 북한의 핵 개발에 있습니다. 따라서 북쪽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이 증가되고 현대적 장비가 계속해서 배치될 텐데 이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? 따라서 대단히 불쾌할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북한을 떼버릴 수도 없고 대단히 애매한 가운데서 북쪽에 관한 그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압력, 제재 이것을 계속 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가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도 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.
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등소평은 1970년대 후반 당대회를 통해 개방을 시작하고 또 소련의 후르슈초프도 1950년대 당대회를 통해 스탈린 격화운동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. 북한은 그 중국 공산당과 비교해서 당내 토론, 즉 당내 민주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?
이것은 아마 불가피할 겁니다. 소련 공산당의 경우는 1956년에 56년 2월에 있었던 제24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슈초프에 의해서 스탈린 격화운동과 평화공전 노선이 결정됐고 또 1983년에 중국에서는 또 11기 6준전에 제6차 당중앙위원회에서 모택동의 그 과오를 부분적으로 약간의 과오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. 즉 문화혁명 때 과오를 저질렀다. 이렇게 해서 선대들의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세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근데 북쪽의 경우는 세습입니다.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은 유훈과 충돌하게 될 겁니다. 아버지, 할아버지를 비판해야 되니까. 이것이 북쪽의 가장 그 어려운 점입니다. 저는 그 세습이 계속되는 한 북한에서 선대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끝으로 이번 그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 김정은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좀 전망해 주십시오.
저는 이번 대회를 보면서 특히 그 당 그 대표들 참가한 3천여 명의 그 대표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난 5년간 전개한 숙청, 장성택을 비롯해서 군부 숙청에서 보여준 이 공포 정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런 공포 정치로 당분간 체제 안정을 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김정은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투명하다, 불안하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강인덕 전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.
고맙습니다.